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재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억울할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늘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욥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절망감, 자기 안에 있는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을 주셨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억울해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은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재판을 해가지고 누가 옳고 그런지라도 한번 좀 가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감히 누가 재판 자리에 나오라고 불러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재판이라도 해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라도 좀 따져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설령 하나님을 재판자리에 불러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를테면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사실 하나님을 재판자리에 불러내고 싶은데 그렇다 한들 내가 온전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답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자기와 차원이 다를 만큼 크신 분이신데 감히 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재판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누가 옳고 그런지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감히 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를 해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재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어떻게 지울 수 없는 억울함, 원통함, 절망감이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엘리바스나 빌닷은 악한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벌을 주시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슨 순전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다 멸망시키는 분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의로운 사람인데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삶을 힘껏 살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욥은 자신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내 정직함을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이 없다 말씀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겠어요. 욥이 스스로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거 다 헛된 일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내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음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개천에 집어던져버리면 다시 더러워지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내가 뭐 이렇게 믿음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욥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자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구나.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경주자가 있고 빠른 배가 있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주자라는 것은 일종의 그 파발꾼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달리는 파발꾼들은 하여튼 신속하게 빨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배가 지나가는데 빠른 배예요. 막 이게 도체 바람을 달고 가는 배는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는 얼마나 또 신속합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 사는 것처럼 얼굴빛을 좀 밝게 해보려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사람 사는 것처럼 얼굴빛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아무리 밝은 빛을 하려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이런 탄식을 읽으면서 다 이해가 돼요. 욥이 이런 처지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정말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원통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늘 예수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억울한 고통 당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부당한 대접을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고 해서 늘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상 읽을 때 자기 포도원을 아합에게 빼앗긴 나봇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고 아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을 텐데 얼마나 원통한 일이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한 대접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원통한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뭐가 시원치 않고 오히려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시고 어쩌면 우리를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으로 받아주실 그런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을 사는 믿음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실 분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잘 격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욥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바에야 내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런 탄식을 하지 않도록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박수를 받아야 돼요. 네가 훌륭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비록 타락한 세상에서 우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아도 그래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상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상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상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세상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도록 버려두면 우리가 동력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함께 은혜 안에서 버텨내는 이런 거룩한 군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연히 상은 하나님께 가서 받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타락한 세상을 함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끼리는 그래도 네가 훌륭하다. 네가 참 대단하다. 너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서로 힘을 내라고 서로 파이팅하면서 서로 등 두드려주면서 서로 박수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선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하는 거 보면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막 응원하고 배구 경기나 농구 경기 보면 자기들끼리 막 파이팅하고 왜냐하면 같은 팀 한 편 같은 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는다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버려둔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마음 헤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구구르구르 원통한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애를 많이 쓰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배당에 오면 자기 마음 이해해주고 자기 편 들어주고 등뜨려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많아야죠. 어른들이 젊은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다가 우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상처입은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그 마음을 어른들이 싸매어주고 그러면서 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배당에서 배우고 예배당에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타락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없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이게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욥과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때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일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은데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그 주님의 얼굴빛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부여잡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